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오늘 하마스 정예 부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헤어트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밤사이 이루어진 공습은 하마스 누크바 부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누크바 부대는 지난 7일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기습을 주도했던 부대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 공습으로 가자지구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인 15명이 숨졌다며 폭격 전에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경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양측 사망자 수는 최소 2,500명 규모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은 이날 현재 이스라엘인 사망자 수는 최소 1,300명이라고 보도했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가자지구 내 사망자 수가 1,2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내 부상자 수도 각각 최소 2,700명과 5,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동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내일은 요르단에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각각 회동할 예정이라고 팔레스타인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제2야당인 국가통합당 베니 간츠 대표는 어제 비상정부와 전시내각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사태와 관련해 적어도 22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개별적 상황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150명가량의 인질 가운데 미국인 수는 매우 작고 아주 소수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질들의 구출을 위해 이스라엘과 카타르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이날 가자지구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로 유지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대해서는 여행 재고를 권고하는 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과 관련해 또다시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 미국이 최근 제럴드 포드 항모강습단을 이스라엘 인근 동지중해에 배치하고 전투기들을 해당 지역에 증원한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이란 측에 조심할 것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관리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이란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면서도 하마스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19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뒤 카타르로 이전된 60억 달러 상당의 이란 자금을 재동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이란이나 하마스가 해당 자금을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공격에 사용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지난 3월 관계 정상화 이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두 지도자가 통화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 범죄를 끝낼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빈살만 왕세자는 라이시 대통령에게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국제와 영내 당사국들과 소통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사우디 국영매체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중단을 위한 외교 활동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자이쥐안 중동 특사가 10일 오사마 히디르 이집트 외교부 차관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이집트와 의사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고 충돌 당사자들 간 즉각적인 휴전과 폭력 중단을 촉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이 특사는 어제는 아말 자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부 1차관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하면서 최근 사태로 인한 인도주의 위기 완화를 위해 노력할 뜻을 확인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자이 특사는 오늘 이스라엘 관리들과도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목요일 B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투입에 대비해 민간인 대피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I know many of you have been asking about or expressing some interest in the idea of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대북 상호 방위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9.19 남북군사 합의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식의 북한 기습 도발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국내 수감시설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을 지난 9일 늦게 강제 북송했다고 탈북 지원단체들이 BOE에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 낮 최고 14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 12도, 최고 22도, 청진은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투입에 대비해 민간인 대피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장관을 이스라엘에 급파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 내 민간인 대피 문제를 관련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w I know many of you have been asking about or expressing some interest in the idea of safe passage in Gaza.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하마스 공격을 위한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인 대피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 및 이집트 측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민간인의 안전한 통행을 지지한다며 민간인들은 하마스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대피 경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이집트 및 이스라엘 측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으며 민간인은 무력 분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전투를 피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이슬람 무장세력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이 이뤄진 지 5일째인 11일 예루살렘 포스트 등 이스라엘 매체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재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가자지구를 완전히 포위했으며 전차와 장갑차, 헬기 등도 접경지역에 총동원돼 사실상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커비 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미 의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in active conversations with members of Congress about additional funding for Ukraine.
커비 조정관은 이날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도 미국이 그들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분명한 뜻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1일부터 13일까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용기 탑승 전 기자들과 만나 나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 미국인을 대신해 매우 간단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간다며 그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going with a very simple and clear message on behalf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at is
이어 우리는 테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에게 저지른 거의 형언할 수 없는 만행을 봤다며 매일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있고 이는 그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번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나라와 집단에게 전달된 바이든 대통령의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강조하고 확인할 것이라며 그 메시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be reiterating, reaffirming the very strong message.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침략을 고려하는 모든 이들을 억제하겠다는 우리의 의도를 매우 분명히 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전단을 그 지역에 배치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방부가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강습단을 지중해로 이동시키고 전투기 전력을 강화했다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같은 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다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분명한 억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항공모함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강습단을 배치한 것과 별도로 탄약과 아이언돔 방공망을 보내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미국 의회에선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의 재동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추가 공격에 이 자금이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를 포함한 미 상원 의원 대표단이 11일 서울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 미한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슈머 대표실이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양측은 공동의 안보, 경제, 민주적 우선순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화당의 마이크 크레이포, 존 케네디, 빌 캐시디 의원과 민주당의 매기 핫선,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존 오소프 의원 등 상원 의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제 및 전략적 동맹국 중 하나라며 대표단이라는 윤 대통령에게 북한에 맞선 상호 방위에 대한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북한 동맹의 위협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부도덕한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투쟁을 국제사회가 계속 지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표단과 윤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국민 편에 서고 이스라엘의 방어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표단 일행의 공통된 사안은 펜타닐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서 멕시코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체 물질의 흐름을 파악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노골적으로 돼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한미일 3국이 강력한 연대와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의 경제 관련 입법이 양국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이행 과정에서 미회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아시아를 순방 중인 상원 의원 대표단은 중국과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네, 앞서 소개한 소식과 다른 내용이 나간 것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시 관련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미국 의회에선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의 재동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뒤 카타르로 이전된 6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샤 블랙번 의원이 주도해 지난 9일자로 발송된 이 서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도 보내졌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란은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라며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인용해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협력해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이 인도주의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돈은 대체할 수 있다며 이란이나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공격에 해당 자금을 사용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 하더라도 60억 달러가 이란 경제에 유입되도록 하는 건 이란 정권이 더 많은 자금을 테러 지원에 다시 할당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해당 자금의 동결을 촉구했습니다. 블랙번 의원이 이날 서한과 관련해 영상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은 하마스와 협력해 이스라엘 공격을 계획해왔다며 이번 공격은 하룻밤 사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계획돼 왔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동결됐던 6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을 풀어준 건 이란을 대담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Iran is working with Hamas to structure this attack. This attack.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도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뒤 카타르로 옮겨진 이란 자금과 관련해 자금의 흐름이 거기서 멈추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란에 다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동결 해제된 60억 달러의 이란 자금과 관련해 대체로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공화당 의원들의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장인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자금 조달과 관련해 우리 은행위가 테러 지원국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60억 달러의 이란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존 테스터 상원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최소한 우리는 60억 달러의 이란 자산을 즉시 동결하고 가용한 다른 금융수단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 의원도 자신은 애초부터 이란 자금 동결 해제 합의를 찬성하지 않았다며 해당 자금을 다시 동결하는 동시에 이란에 대한 추가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과 국무부는 VOA의 논평 요청에 11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이 하마스에 유입됐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은 항상 테러 활동과 영내 악의적인 활동에 자금을 댔고 이에 따라 우리는 언제나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왔다면서 이 자금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현 시점에서 단 1센트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언제든 이를 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8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에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며 이 자금은 이란이 석유를 판매해 축적한 이란의 재원으로 한국의 은행에 묶여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처음부터 미국의 법과 제재에 따라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이 자금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며 이 자금은 그런 목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것이고 현재까지 해당 계좌에선 단 1달러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미국과 이란은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동결된 6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됐는데 일각에선 하마스가 오랜 기간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점을 근거로 문제의 60억 달러 중 일부가 하마스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7일 새벽 수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고 무장대원들을 침투시키는 등 수년 만에 가장 큰 공격을 가했습니다.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에 대해 자국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뒤 대규모 공격에 나섰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양측 간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30년째 거주 중인 한인 이후란 씨는 이번 같은 공격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VOA와의 인터뷰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공습경보가 울린다면서 지금은 이스라엘 어디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벤구리온 이스라엘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기 위해 대기 중이던 이후란 씨를 안수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현재 벤구리온 공항에 계시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네, 어저께 그러지 않아도 제가 한국 대사관에 들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국하려고 지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비행기들이 예. 거의 다 취소를 해가지고서요. 지금 나간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또 있는 사람도 나가기가 힘들어요.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잡았는데 지금 비행기 티켓 잡기가 되게 어렵고요. 공항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2시간 걸릴 거는 막 5시간, 6시간 걸리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비행기 시간을 놓치고 지금 비행기도요. 막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예. 처음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을 땐 어디에 계셨습니까?
네, 저는 저기 테레비브에서 한 15분 거리 세타치바에서 살고 있는데요. 적어도 1,500 정도는 될 예상입니다. 여기 한국에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인구가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1,500이 죽었다는 이 숫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숫자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어요. 딴날 얘기서부터. 엄마들, 온 가족들 전부 다 사살했고 문제는 이 죽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이에요. 예.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나요?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지난 4일 전에 한 3명도 넘어 테러리스트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왔나 봐요.
예,
그래서
예.
아직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여기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나오지 말고 그 센터 안에 있으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레바논 히즈발라 조직에서 아착을 할 지금 벌써 레바논에서 로켓을 보이고 있고 이제 가자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군인들이 가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이란하고 뭐 히즈발라 조직에서 이스라엘한테 이제 로켓을 굉장히 많은 로켓과 테러리스트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국민들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지금 가자도 지금 전기가 없고 물도 없고 가스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테러리스트 조직들도요 노리는 게 이스라엘 전기, 파워 스테이션, 물, 가스 이런 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슈퍼에 가가지고 막 모든 뭐 물이니 뭐 캔푸드니 뭐니 지금 뭐 모든 거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 예.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막 음식들 뭐 캔푸드 같은 거 그런 거 막 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 슈퍼에 가면은요 물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기 이스라엘은요 그냥 서바이벌이에요. 굉장히 많은 역사적으로 많은 걸 겪었고 겨우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서는 잘해보려고 시키는 사람들한테도요 물도 주고 돈도 주고 저기 사우디나 그 카타르하고 UAE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돈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돈을 갖다가 자기네들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무기를 쓰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시민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만 명의 예비군들이요 아무 불평 없이 다 지금 나오고 싸우고 있고 매일같이 군인들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정세는요 온 세계 온 나라 온 세계에 이런 정세는 아무도 없어요.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30년째 거주 중인 현지 한인 이우란 씨로부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내부 상황 들어봤습니다. 이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인터뷰에 안수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19 남북군사 합의가 이 하마스식의 북한 기습 도발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9.19 남북군사협의 효력 정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 합의로 대북 방어 능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While the U.S. has strategic reconnaissance assets, including overhead imagery,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공중 영상과 신호 정보 수집 능력을 포함한 전략 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사합의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비무장 지대 내 전술적 차원의 공중 정찰을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은 5세대 스텔스인 F-35A 등 첨단 전투기를 포함해 RC-135S 코브라볼, U-2 등 각종 고성능 정찰기 등 북한을 압도하는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찰 비행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이나 핵실험 징후 파악, 군부 통신 신호 등을 수집해 미한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9.19 군사 합의로 한국과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가진 전투기 및 정찰기 등 공중 전략자산 활동이 제한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대북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10일 9.19 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최대한 신속히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2018년 합의한 9.19 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비무장지대 등 적과 대치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으로 5개 분야 20개 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 5km 내에서 일체의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11개를 우선 철거했습니다. 공중에서는 MDL 기준 서부는 20km, 동부는 40km 상공에서 전투기와 정찰기 등 항공기의 군사활동이 금지됐습니다.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 이남 85km까지 내려오는 덕적도부터 NLL 이북 50km인 북한 초도까지 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기동훈련, 포격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9.19 군사합의로 전방지역의 정찰작전과 포병훈련 등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태세 활동에 제한이 생겨 대북 방어전선이 취약해졌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처럼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서 장사정포 등을 동원해 수천 발의 포를 쏟아붓고 패러글라이더와 고속 상륙정 등을 활용한 후방 침투 등 게릴라전을 감행할 경우 이를 사전에 탐지, 포착할 감시 및 정찰 능력이 제한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군사합의에 따라 미한 연합훈련과 연습활동도 축소됐다며 연평도 해병대의 포사격 훈련을 예로 들었습니다.
For example, the South Korean artillery on Yeongpyeongdo cannot train without having to go to the mainland, but North Korea's 4th Corps artillery which attacked Yeongpyeongdo in 2010.
연평도에 주둔 중인 해병대가 포사격 훈련을 하려면 군사합의에 따라 한국 본토에 가야만 하지만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북한군 4군단 포병 부대는 그대로 남아서 사격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군사합의의 제한이 따르면서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 도서 완충 지역에 속하는 곳에서는 해병대가 포 점검과 사격 훈련을 위해 섬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본토까지 옮긴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9.19 군사합의가 남북한 간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군사합의는 북한의 전술적 우위를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는데 한국만 이를 고수하는 것은 한국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 1년여 만인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 완충구역으로 해안포를 쐈습니다. 한국의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이를 시작으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만 17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엔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 소형 무인기 5대가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군사합의는 일방적인 자기 제안이라며 지난해 12월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데도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미한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은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실행했고 모든 합의 내용을 지켰다며 북한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한국에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executed the CMA in good faith and abided by all the terms of the CMA. North Korea has not. And so therefore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군사 합의를 지키지 않는데 한국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지키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t certainly is not beneficial to South Korea to unilaterally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군사 합의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처럼 과대포장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도 10일 VOA와의 통화에서 군사 합의가 준비 태세를 제한한다면 한국이 군사 합의를 폐기하거나 효력을 정지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that are limiting their readines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과거에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달 중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 자산 전개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을 비롯한 제5 항모 강습단이 12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국 항모의 방한은 지난 3월 니미츠함 이후 7개월 만이며 레이건함은 작년 9월 방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미 항모 강습단 방한에 대해 미 확장 억제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우호협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항모의 이번 한반도 기항엔 이달 중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담겼다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10월 중에 발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북한의 정찰위성도 핵 위협의 고도화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김정은의 추가 도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미국의 확장 억제의 의지를 확인하고 행동하는 동맹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레이건함을 비롯한 미 제5 항모 강습단은 부산 작전기지에 16일까지 머물며 미한 우호 증진을 위한 함정 상호 방문과 친선 체육 활동을 갖고 일반인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제5 항모 강습단은 레이건함과 이지스 순양함 엔티텀함, 로버트 스몰스함, 이지스 구축함인 슈퍼함 등으로 구성됐고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제7함대 소속입니다. 레이건함은 앞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미한일 해양차단과 대해적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들은 최근 고도화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일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해양 안보 위협 대응 그리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3자간 해상작전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레이건함의 부산 기항이 북한이 핵무력 강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하고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에 나서는 등 핵 위협을 한층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의 고도화에 따라가지고 한국 여론도 핵무장의 여론이 또 다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좀 확장 억제력에 대해서 좀 한국 국민들이 좀 믿어달라. 그런 차원이 좀 큰 것 같아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 한동안 도발에 나서지 않았던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지 여부에 대해 북한은 2차 위성 발사를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을 겨냥해 지난 8월 실시했다고 상기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감시정찰 그리고 요격자산들이 모두 가동 중인 연합훈련 기간 중 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은 자신들의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며 3차 위성 발사 시점을 잡는 데에도 미 전략자산 전개가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레이건이 들어온다 해서 이거는 군사작전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을 것 같은데요. 준비됐으면 쓸 거예요. 그거에 또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미국이 전략자산으로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니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발사 시기를 예고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 때문에라도 이를 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이 위성발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정 기간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과정에서 인공위성 기술협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홍 박사는 또 북한이 오는 17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1대1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예정된 중러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위성 발사 시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러에 밀착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했을지, 그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그 얘기를 했을지, 시진핑의 메시지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마 오히려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위성 개발 협력을 북러와 하기로 했던 것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북러 정상회담 직후 발사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북한이 최근 국가우주개발국을 확대 개편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의 리성진 연구사는 지난 10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글에서 군사 정찰위성을 비롯한 우주개발 사업은 국가의 안전이익과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국내 수감시설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들을 지난 9일 늦게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복수의 탈북지원단체들이 VOA에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와 임산부들도 소환됐다면서 중국의 이런 야만적인 조치는 민간인 학살로 국제적 지탄을 받고 있는 하마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동시에 나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 내 복수의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11일 비회의에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중국 수감시설에 장기간 억류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이 9일 밤 북한으로 북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대표인 정배드로 목사는 중국 당국의 정통한 소식통과 탈북민 가족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6곳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오후 8시경 단둥, 장백, 도문 등 여러 접경 도시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북송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당국의 합의하에 북송 작업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며 지난 8월 말 중국 파견 중 탈북했다 체포된 사람들이 먼저 북송된 이후 탈북민 북송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이들, 여성들, 또 임산부도 있었고 이러한 상황인데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이건 아주 조직적이고 정말 얼굴 하나 변하지 않게 끔찍한 그러한 조직적인 방법으로 북송했고요. 그 하마스의 그 이스라엘인 민간인 테러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그 참 자유민주진영에 대항하는 세력들의 만행은 이렇게 똑같은지 정말 기가 막히고 끌려가고 있는 탈북민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국 갈렙선교회 대표인 김성은 목사도 중국의 유력 조력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VOA에 공유하며 탈북민들이 9일 북송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가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한 사진을 보면 북송행 버스에 탈북민 여러 명이 승차한 가운데 한 탈북 여성이 매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한족 남편한테 마지막 얼굴을 봐라. 그래서 자녀들하고 가서 얼굴 보고 거기 자기 와이프만 마지막 애한테 남겨준다 찍고 그리고 북송됐대요.
김 목사는 이날 북송된 탈북민이 400여 명이란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대변인실은 11일 북송 여부에 관한 회의의 질의에 현재로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등 언론 매체가 이날 북송 소식을 전하고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 강제북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자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주목받았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질타가 쇄도하자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커다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게 사실이라면은 저는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함께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치욕의 날입니다.
최소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서 떠
북한을 떠나가지고 중국에 한국으로 오고자 했던 그 탈북민. 탈북민이 지금 생명이 위태롭게 된 거 아닙니까? 600명이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뭐하려고 하고 있었냐고요.
이 문제는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부가 중국이 그 탈북민들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앞서 지성호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9일 훈춘, 도문, 남핑, 장백, 단둥 지역 세관을 통해 탈북민 600여 명을 기습 북송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중국 공산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중국이 당일까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기밀 작전하듯 강제 북송을 사용한 것은 이것이 국제법의 전면적 위반이며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북 민간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이날 BOA에 중국 연변 지역의 한 변방수용소, 즉 간수소 관계자로부터 지난 8월 23일부터 탈북민 북송이 시작돼 적어도 연변 지역 4개 간수소 내 탈북민은 이미 거의 다 북송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벽 등 다른 지역 내 탈북민이 북송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북중 송환 원칙이나 전례로 볼 때 그렇게 많은 탈북민이 야간에 북송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냐고. 그 왜 탈북자들을 밤에 넘기냐고. 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제가는 오후 5시면 문을 닫거든요. 호송은 걔네 원칙이 1대1 원칙이거든요. 한 명당 경찰 한 명씩 붙어요.
한국 내 주요 탈북 중개인 L씨도 이날 BOA에 탈북민이 9일 대거 북송됐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며 탈북자를 불법 체류자라며 맨날 체포하는 중국이 뭐가 두려워서 밤에 몰래 보내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정배드러 목사는 세관은 통관 절차를 떠나 북중 당국이 협조하면 언제든 무시로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앞서 중국에 억류 중인 2천여 명의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인 중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하지만 탈북민 북송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국경을 불법 월경한 불법 체류자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8월 뷰에 관련 질의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으로 불법 입국한 북한 주민들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들이 최근에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욱 신속하고 유연한 해킹 능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추적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가 국제사회의 대북 해킹 대응에 있어 판도를 바꿀 만한 구조조정 및 조직 재편 움직임이 최근 북한의 해킹 조직들에게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맨디언트가 10일 공개한 2023 북한 사이버 구조와 연관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마이클 바나트 수석 분석관은 11일 BOA에 지난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전후로 북한 내 여러 해킹 조직의 임무에 변화가 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o it did come to some surprise that in the middle of the pandemic we started
북한 정찰 중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라자루스의 하부 조직으로 알려진 템프 허밋과 김숙희로 알려진 APT43 등 주로 외국 정부 기관과 국방, 통신 분야 해킹에 주력해온 해킹 조직들이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분야를 해킹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을 추적 결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뿐 아니라 다른 여러 북한 해킹 조직들이 기존에 알려진 임무와 전혀 다른 해킹 임무를 수행하고 심지어 협업하는 것은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완전히 달라진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나트 수석 분석관은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정찰총국과 인민군 산하 조직으로 소속이 구분돼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서로 협업이나 소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담당 분야, 임무, 목표에 관계없이 해킹 조직 간 협업과 분야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해킹에 대한 대응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북한은 이제 해커의 소속과 임무 변경, 통합과 해체를 자유자재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킹 조직에 대한 기존 분류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존 관념을 바꿔 북한이 하는 방식에 맞춰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북한이 다양한 해킹 조직 간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상위 통합 운영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해킹이 더욱 체계적이고 위협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북한의 가장 큰 관심과 목표는 암호화폐 탈취라면서 앞으로 해당 분야에서 북한 해킹 조직 간 다양한 협력과 집요한 공격을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조직 쇄신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에 한 발 앞서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민관이 협력해 북한 해킹 조직과 수법에 대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제재에 미리 대비할 수 없는 더욱 촘촘한 제재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는 10일 공개한 북한 사이버 보고서에서 APT38, 안다리엔, 템프허밋 등 외부에 알려진 북한 해킹 조직들이 전례 없이 최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특정 분야와 관계없이 표적을 바꿔가며 핵과 미사일 무기 등에 대한 정보와 암호화폐 탈취 등에서 공격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북한 해킹 조직의 변화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두드러졌다면서 북한은 한반도 안팎에 있는 인민군과 그 대리인들을 통해 해킹 공격 작전을 수행해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봉쇄로 그 같은 작전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동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크게 강화됐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1년 10월 28일 과연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한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의 디지털 방위 보고서에 대해 미국이 자신들의 정탐 범죄 행위들은 어물쩍 넘어가고 아무런 근거나 사실 자료도 없는 해킹 공격서를 계속 꾸며 여러 주권국에 대한 비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국제적십자위원회 대북 인도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자연재해와 비상사태 대응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들이 대상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신청한 자동차 예비부품 46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10월 5일자 서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물품은 엔진오일 내부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오일 필터 60개와 디젤 자동차 연료에 불순물과 수분을 걸러주는 연료 필터 60개, 엔진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를 걸러서 먼지 같은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에어클리너 40개 등이며 구입 금액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적십자사의 자연재해와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제재위는 이를 2주 만에 승인했습니다. 제재 면제 물품은 중국 다련항에서 북한 남포항까지 해로로 이송될 계획입니다. 제재위는 제재 면제 기간을 9개월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내년 7월 5일까지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관련 물품들이 북한에 반입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부분의 제재 면제 물품들이 북중 국경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지난 2021년에도 신종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대북 지원 물품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지만 제때 북한에 반입하지 못해 두 차례나 면제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다음 달 28일을 기해 또다시 제재 면제 기간이 만료됩니다. BOA는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해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서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평양에 사무실을 개설해 북한에서 활동해온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주민들을 위한 보건 증진, 물과 위생시설 확대, 한국전쟁 불발탄 관련 위험 인식 교육과 재활, 국제인도법 증진 사업 등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2020년 12월부터 평양 상주 직원 전원이 철수하면서 현재 평양 사무소 업무는 베이징 사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지금까지 대북제재위가 승인한 제재 면제 건수는 모두 6건입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9월 유엔사나 세계보건기구가 신청한 랩톱 등 평양 사무소에서 사용할 정보기술 장비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엔 유엔 아동기금이 식수위생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청한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 중단을 촉구했고 북한은 러시아의 BOR의 핵 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유엔 회의에서 재연된 북핵 공방을 전해드립니다.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필립 크리델카 유엔 주재 벨기에 대사는 10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핵 확산 위기에는 휴일이 없다며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급격한 확장은 단합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Madam Chair, proliferation crisis take no leave of absence. North Korea's exponential expansion of its ballistic missile.
이어 유엔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조치를 부과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게는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에 대응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유엔 안보리는 당시 3월 24일 감행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새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크리델카 대사의 발언은 유엔 결의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크리델카 대사는 서면에서 우리는 북한이 최종적으로 진로를 바꾸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또 한 번의 핵실험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발효의 중대성을 상기한다며 이것만이 국제기구에 의해 검증된 세계적이고 확실한 핵실험 금지를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CTBT가 없다면 새롭고 더 강력한 핵무기가 개발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며 핵실험 없는 세상만이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채택된 CTBT는 현재 186개국이 서명하고 178개국이 비준했습니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44개 원자력 능력 보유국의 비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북한 등 8개 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밀 푸티 프랑스 군축대사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약속에 따라 모든 핵 확산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oit par ailleurs procéder au démantèlement complet, vérifiable et irréversible.
유럽 국가 스페인도 이날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제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유럽 국가에선 오도 테비 유엔 주재 바나투 대사가 북한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comprehensive Despont Treaty remains a pillar for a nuclear-free future. It has created a global norm where.
테비 대사는 CTBT는 핵 없는 미래를 위한 기둥으로 남아 있고 미래의 핵실험을 집단으로 반대하는 글로벌 규범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실험이 계속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각국의 이 같은 비판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반박권을 요청해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미국 등 서방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함으로써 북한의 헌법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북한의 주권과 헌법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US and other hostile forces seek to deprive the DPRK of its constitutional position as a nuclear weapon state.
이어 북한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고유의 자위권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신성한 주권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모든 적대적 행위에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러시아 대표도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가 효력을 상실했다며 공개적으로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정치적, 외교적 수단, 즉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핵과 그 외 다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재가 그 유용성을 완전히 소진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나 중단을 보장하는 데 소용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최근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의 무차별적인 긴장 고조 행위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냉소적이고 위선적인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카멜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대표들에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a proud Pacific power and the American people have a profound stake in the future of the Indo-Pacific.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태평양 국가로 미국민들은 인도 태평양의 미래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곳의 많은 국민과 국가들과 역사적인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미국과 아세안의 안보와 번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동남아시아와 미국 사이의 무역이 60만 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미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은 두 시장 모두에게 거대한 성장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defense and deterrence commit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security presence in the Indo-Pacific.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방위와 억제 공약 그리고 인도 태평양에서의 우리의 안보적 존재는 우리 국가를 보호하고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방되고 상호 연결되며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국익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의 중심에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upgraded the relationship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 기반 시설과 디지털 경제에 투자했다며 우리는 기후 위기와 복원을 위한 주요 계획을 시작했으며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워싱턴에 사상 최초의 미국 아세안 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아세안 센터는 공식적인 아세안 참여를 촉진하고 사람들과 기업 그리고 학술기관들 간에 더 많은 교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해리스 부통령의 자카르타 방문 후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은 아세안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우리는 10억 인구가 집단적으로 매우 밝은 미래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이 이곳 인도태평양, 특히 이곳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 d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